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육신도 함께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끌려 살았지만 이제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성령의 전으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 제단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의 제사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대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 한번 죽는 순교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일생을 산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곧 산 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유창한 기도 설교가 아닙니다.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4장 6절에 보니까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간제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삶 관제의 기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모두를 다 바쳤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병에 들어있는 기름을 몽땅 쏟아부은 것처럼 그의 전생에 그것이 재물이든 학식이든 명예든 가문이든 무엇이든 그리스도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합니다.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도 안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유행이란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여자들이 입는 옷이 유행에 가장 민감한데 치마 한 가지만 보아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속치마가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요즘 입는 옷은 무엇을 입어도 그게 유행입니다. 속옷이 다 보여도 유행입니다. 유행이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인격의 변화, 심령의 변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존재의 중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삶의 추진력, 원동력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요 우리는 그 지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로 서로 다투지 않고 시기하는 일도 없고 서로가 서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시비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각 지체는 그 기능이 제 아무리 뛰어나거나 혹은 그 기능이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하더라도 각기 자기의 기능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몸인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는 주어진 임무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그가 해야 할 임무를 다하면서 협조할 때 교회 전체가 한 몸으로 서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지체의 임무가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눈은 보는 일을 합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냄새 맡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귀가 아무리 밝아도 맛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맛을 보는 것은 입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귀가 얼핏 보면 되는 대로 썰어 말린 호박같이 오징어같이 구워놓은 것 같이 사실은 하나님이 면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작품들입니다. 귀는 레이더 장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공중으로 지나가는 음파를 이 귀가 다 잡아서 고막을 진동시켜서 분석함으로 뇌에 보고해서 무슨 음인지 알아듣게 합니다. 아무리 레이더가 발전했다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몸의 귀만큼 세밀하지는 못합니다. 눈을 한번 보십시오. 요새 말로 눈은 전 자동입니다. 아무리 카메라 렌즈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 눈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밝은 데서는 조리개가 좁아집니다. 어두운 데서는 넓어집니다. 외부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눈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안경을 쓰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안경을 쓰지만 하루에 몇 번씩이나 닦아도 분명하게 때로는 안 보입니다. 더러워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자동적으로 눈을 닦도록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천 번씩 깜짝거리며 눈을 닦아주며 잠잘 때는 완전하게 덮어주는 일까지 합니다. 눈썹을 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말하자면 방파제입니다. 이 넓은 이마에서 땀이 나서 흐르거나 빗물이 흐르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아마 눈썹의 털이 머리칼처럼 아래로 향했다면 이마에 흐르는 땀이나 빗물이나 다 눈으로 흘러들어가 눈을 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썹의 결이 옆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물이 옆으로 흘러 눈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책임을 맡고 있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아도 다 각기 다른 지체로 다른 임무를 다 맡아보고 있습니다. 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 몸에 들어 둘이면 족하지 넷이 되어서 뒤에도 눈이 둘이 있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이 모를 것입니다. 입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하나만 있어야지 몇 개가 되면 어느 입으로 먹어야 할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입은 먹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하는 고백하는 데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를 주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입은 하나고 귀는 둘입니다. 여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말은 적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남의 말은 들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절에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량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든지 받은 사람으로서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잘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야만 맡은 일을 무엇이든지 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각자 받은 분량대로 봉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카리스마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각자가 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카리스마 은사가 무엇인가를 미리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개발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사이 우리의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도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배워야 한다, 저것도 배워야 한다, 학원 가야 한다. 우리 동네 교장 선생님 한 분은 우리 집 애들 교육하는 것을 보고 우리 집 사람 보고 택시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애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그것을 최대한 사용해서 보람되게 의미 있게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가르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해 줬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은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아이들, 어른들에게 각자의 필요한 은사를 다 주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권고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으로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획일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계획 같듯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십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다른 것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중요한 존재로는 존재이며 사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 다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것을 맡았느냐 하는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맡은 일에 무엇이든지 그 일을 크기에 얼마든지 간에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왜요? 어디로 가요? 라고 물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세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는 참 오묘합니다. 지금은 10월 달입니다. 종교 개혁의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의 역사, 개신교의 역사는 대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천주교에서 개혁이 돼서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전 유럽의 개신교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을 때 천주교가 개신교를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개신교도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게임이 안 될 만큼 교회가 번창해졌습니다. 개신교가 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를, 시오니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개신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은 경제를 장악하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질렀습니다.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가문, 록펠러 그런 사람들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때문에 교회, 개신교회를 장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회는 사단의 앞잡이, 이 예수회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이 예수회가 지금 정치인들, 경제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법안을 만들고 교회를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전 세계를 사단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인들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못 깨달으십니까? 제가 자랄 때는 가정에서 아버지 한 사람만 벌어서 전 가정이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까? 부부가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가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시키기도 어렵습니다. 대학 보내기도 힘이 들어서. 학생들이 논을 해야만이 대학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산층이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못 살아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여 어떻게 하든 여러분에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어렵게 살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민주당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좌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모르시지 않습니까? 아셨습니까? 아셨다면 내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아찔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다 섞여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흘러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교회 탈압하는 세력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듣기 싫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기독교인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 방관하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목숨 걸고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 아니면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만이 아실 것입니다. 내가 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가슴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가슴으로 믿고 있는가, 한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과 우리 아이와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주사파 좌파 이야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어린아이 교육하는데 내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가, 주사파 좌파에 대해서 모른다면 아이들 교육은 거의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이 시간에 주사파 좌파 이야기하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가겠다. 나가, 괜찮아. 우리 아이는 나는 그걸 몰라. 그렇게 얘기할 때 내 마음이, 야, 정말 이 아이는 깨끗하구나. 아직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 아이들 교육할 때 지금 사단이 어디까지 공격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가? 좌파가 사단의 앞잡이인데 이것을 부인한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머리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안 바꾸신다면 그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문자가 들어왔는데, 그 문자를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지성 작가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라도 전북 사람인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분 책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좌파에서 우파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제 좌파에서 우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파의 일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좌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확실하게 안다면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 좌파 세력과 우파 세력의 모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좌파들 자신들이 모임을 신고했는데 10만 명이 올 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00 명이 왔습니다. 우파에서는 3만 명 정도가 그날 토요일 날 모일 거라 했다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 경찰 수사에 왔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복음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속에, 우리가 자녀들 키워야 할 학교까지도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가 손댈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법안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13살, 14살만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남자, 여자가 임신, 여자가 임신했으면 스스로 가서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모 모르게 13살, 14살 되면 내가 성전환 수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상담 센터가 세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눈을 뜨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좌파라고 주사파라고 다 싫으면 아니죠. 저도 주사파 중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파 중에도 나쁜 사람 많습니다. 주사파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든 예수 잘 믿고 이것은 아니지 하고 들고 이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선거에 우리가 투표해야 할 그곳에 얼마나 좌파들이 많은 것을 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사인한다면 그대로 그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대로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좌파의 은사라면 좌파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매주마다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이끌어가는 그쪽으로는 우리는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좌파라고 내 한 사람이 우파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행동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올 때 갈 때 없을 만큼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꽃밭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꽃밭길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멸망의 길인가 모르고 우리 아이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깨달아서 우리 후대를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자들이 가야 할 길들입니다. 참사람께 드러나던 모든 어린아이들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